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이 북한 체제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 위원장이 전날 6.25 전쟁협정 67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 노병대회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다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적대 세력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뢰하고 효과적인 자주 국방 전쟁 억지력 덕분에 더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미래는 영구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양측이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 로켓 발사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제한됐던 고체 연료 사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500에서 2000km 고도를 비행하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반도 전체가 한국군의 24시간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단도미사일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발사체 관련 분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좋은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회의를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점을 고려해 이사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제유 대북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T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문의를 논의했다면서 이것이 정제유 혹은 정제유 제품의 대북수출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홍콩이 영국과 캐나다, 호주와 각각 맺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결정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세 나라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홍콩과 이들 세 나라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협력협정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양국 주재 총영사관에 폐쇄하는 등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는 마이애미 말린스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에 따라 어제 예정됐던 두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미 언론은 말린스 선수 11명과 코치 2명이 지난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필라델피아에서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6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 1,600만 건의 확진자와 6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WHO에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요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럼 어느 나라 요리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보통 서부 지역에서는 멕시코 요리를 선호하는데요. 북동부 지역 미국인들은 포장이나 배달면에서 편리한 중국 음식에 최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과 멕시코 요리는 이민자들과 연관돼 있는데요.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고국의 맛있는 요리를 가져온 거죠. 변화하는 식품 흐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인들은 모험심이 많고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추세에 맞는 음식이 멕시코 음식과 중국 음식인데요. 멕시코 음식은 특히 아보카도와 타코 열풍으로 인기를 끌었죠. 미국인들은 외식할 때나 요리할 때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집에서 요리하면서 더 많은 음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태국, 한국, 베트남과 일본 요리도 점점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보다 다양한 음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이나 색다른 문화, 흥미로운 음식 체험담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주변에 알린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 음식에 다른 나라 고유의 음식이 결합한 스타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낮 동안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9도, 신의주 22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2도에서 27도, 함흥 21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rothers 4의 노래입니다. 천 개의 언덕 위에서 당신에게 입맞추고 온 일곱 송이의 수선화를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Seven Daffodils 들어보시죠. 7 golden daffodils all shining in the sun to light our way to evening when our day is do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나란히 백신 개발의 최종 관문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두 선두 주자가 27일 나란히 백신 개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상 임상시험은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비교 관찰해서 약품의 안전성 그리고 효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느 회사들이 가장 먼저 최종 관문에 들어섰습니까?
네,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사와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사입니다. 모더나는 미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화이자는 독일 바이온테크사와 손잡고서 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3상 임상시험의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모더나사와 화이자사 모두 각각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입니다. 모더나사는 미 전역에서 임상시험에 자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화이자사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상 임상시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피실험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요. 일부는 플라시보, 이 가짜약을 투여받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서 최종적으로 약품의 안전성과 효력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앞서 두 차례 임상시험에서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험에서 피실험자들 가운데서 이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피로, 두통, 오한,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만 보이다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백신이 시판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이 시판된 뒤 네 번째 임상시험, 그러니까 4상 임상시험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험이 시판에 앞선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의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더나사 백신은 이르면 11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일 3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면 모더나사는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는 10억 회까지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밝혔고요. 화이자사 역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1억 회 분량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모더나사는 지난 26일 3상 임상시험을 위해서 4억 7천여만 달러를 지원받은 걸 포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약 10억 달러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화이자사도 독립연구단체로부터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앞다퉈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른 제약회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후보군은 약 150개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20여 개는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 또 중국 제약회사인 시노백 등이 소규모로 최종 임상 시험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보건당국 책임자도 백신을 맞았다고요?
네, 가오푸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주임이 지난 26일 화상 세미나를 통해서 자신도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나기도 전인 지난 3월에 중국의 제약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최근 라인이셜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G7을 확대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이라면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러시아가 참여해서 G8이 됐는데요. 하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러시아가 G8에서 축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G7으로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어떤 나라를 추가하자고 한 건가요?
네, 러시아를 복귀시키고 여기에 인도와 한국, 호주를 넣어서 G11으로 하거나 아니면 브라질까지 넣어서 G12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뭡니까?
네, 많은 전문가는 미국이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등 G7을 확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홍콩,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등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건가요?
네,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G7이나 G20가 잘 고안된 형태로 별도로 G11이나 G12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문제인 거군요.
네, 마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러시아가 이바지해야만 G7 체제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만 G7에 복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리비아, 시리아 내전을 두고도 G7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스 장관은 여러 부분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내전에서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리아 내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국과 캐나다 역시 러시아의 G7 복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질랜드도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뉴질랜드 외무부가 28일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가요?
네, 홍콩의 사법체제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걸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피터스 장관의 설명입니다. 피터스 장관은 만약 앞으로 중국이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나라 두체제 원칙에 기초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번 결정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만든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군요.
네,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지난 7월 1일에 전격적으로 발효시켰는데요. 피터스 장관은 이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 규범이 약화됐고 일국양제의 틀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국가 분리 독립과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를 위해서 홍콩 시내 중심가에 이를 전담할 정보기관도 설치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을 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죠.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앞서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자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인위적 구금이나 체포 등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자국민에게 여행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발표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기술이나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한 민감한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홍콩에 대해 따로 대우하지 않고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또 홍콩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주요 교역국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의 연간 교역액은 21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중국은 특히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뉴질랜드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관계가 최근에 다른 현안으로도 껄끄러워졌다고 하던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타이완 가해 문제로도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중국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 WH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는 이 타이완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과 성숙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타이완 문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이 28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은 국제법 또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히 위반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위배된다는 건가요?
네, 전적으로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뉴질랜드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에 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나라들이 있나요?
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는데요. 이번에 뉴질랜드까지 가세하면서 기밀 정보 동맹인 이른바 5개인 5 아이즈 국가들이 모두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단절한 셈이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 개인별 $1,200 현금 지급을 포함한 총액 1조 달러 규모 추가 부양안을 집권공화당이 공개했습니다. 또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1차 대통령 후보 토론 개최 장소가 변경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공개했군요.
네, 27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Heals Act, 이 치유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보건과 경제 지원, 세무 보호와 학교 법안의 영문 약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한 발을 담근 채 경제 재건의 다른 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라고 맥코넬 대표가 말했는데요. 미국민들은 이 때문에 포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을 돕는 법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앞서 네 차례 부양책을 실시했었는데요. 또 한 차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공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나 세부사항이 이견이 커서 아직 실시되지 못했는데요. 이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지난 5월 영웅법안 Heroes Act라는 이름으로 이미 부양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Heroes Act가 너무 방대한 규모라서 그대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자체 안을 공개한 거군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공화당 안에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내놓은 안에는 코로나 경기 침체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날 27일 주장했는데요. 필수업종 근로자들의 위험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고 세입자 퇴거에 관한 대책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 이 푸드 스탬프를 보강을 다루지 않은 것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안과 민주당의 안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먼저 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 지원 부분이 크게 다른데요. 현재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주당 $600가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이걸 그대로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하는데요. 공화당은 $600를 $200로 줄여서 두 달만 연장하자고 명시했습니다. 그 뒤로는 각 주정부가 실업 이전 소득의 70%까지 보존해 주도록 공화당이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개인별 현금 지급 사항도 관심이 높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한 차례 실시한 현금 지급처럼 개인 $1,200, 부부 $2,400,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500씩으로 채, 책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개인 $1,200를 기본으로 가족 총액 $6,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살펴보죠.
예, 다음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공화당은 각급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비용으로 $700를 책정하고 이 대학들에는 $300를 배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총 $1,000를 주정부에 보내서 교육재정 필요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검사와 처치에 관한 항목도 있는데요. 공화당은 검사 비용으로 $160, 병의원 지원에 $250를 배정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총 $750를 관련 분야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각 분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배정한 예산 액수가 공화당보다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치유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액이 1조 달러 규모인데요. 민주당이 앞서 하원에서 통과시킨 영웅 법안은 총 3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 금액만 따져서 3배에 이르는데요. 공화당의 상원 중진들은 추가 부양한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반대 의사를 꾸준히 표시해왔습니다. 이런 의사가 이번 치유 법안에 반영된 겁니다.
공화당은 부양책에 너무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지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인데요.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연방정부가 진 적자가 $8,640에 이르러서 월간 집계로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잇따라 시행한 이 코로나 관련 부양책들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통계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시행했던 부양책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네 차례에 걸쳐 부양책이 시행됐는데요. 1차 $83억, 2차 $1,000억, 3차 2조 $2,000억, 그리고 4월 말에 4차로 $4,840를 집행했습니다. 이 개인별 현금 지급 외에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IDL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 그리고 기타 의료시설 투입 자금과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예산 등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화당이 공개한 부양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네, 민주당 측과 먼저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시행이 되는 건데요. 양당 협상이 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공화당 부양안에 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고칠 게 많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 중 하나는 이 개인별 현금 지급이 얼마나 액수가 되고 언제쯤 시행될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이 현금 지급 항목이 포함된 공화당 부양안이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몇 주나 한 달쯤 뒤에 주민들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연방의사당에 안치됐다고요?
네, 지난 17일 향년 80세로 타계한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의 시신이 2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안치됐습니다. 흑인 의원이 연방의사당에 안치된 게 처음인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정계 고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흑인 의원 최초로 연방의사당에 안치됐다고 하셨는데요. 행사 주요 장면 짚어주시죠.
네, 이 안치식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직접 워싱턴 DC로 오는 루이스 의원의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루이스 의원의 시신이 담긴 관을 군 수송기에 실은 뒤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렸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현장으로 나가서 이들을 직접 환영한 겁니다. 이후 운구 행렬이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비롯한 워싱턴 시내 주요 지점을 거쳐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이 어떤 인물이길래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겁니까?
네, 50여 년 전에 대대적인 민권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1965년 셀마에서 열린 평화행진을 함께 주도했는데요.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고 루이스 의원은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해 3월 7일 루이스 회장이 이끄는 학생과 청년 등 수백 명이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를 건너려 하자 반대편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당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피해 일요일이라고 언론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권운동의 기폭제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운구 행렬이 워싱턴 DC로 오기에 앞서서 민권운동의 의미 있는 장소를 먼저 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루이스 의원의 관이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를 지나갈 때 다리 위에는 장미꽃잎이 뿌려졌습니다. 이 청년 시절 루이스 의원과 행진 참가자들이 흘렸던 피를 상징하는 의미였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을 존 루이스 다리로 바꾸자는 의견도 최근 인터넷 사회안견망 등에 퍼졌습니다. 이 에드먼드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 노예제 존치를 주장하던 남부연합군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의원이 청년 시절 민권운동을 주도한 뒤에 정계로 진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 루이스 의원은 엘라베마와 인접한 조지아주로 이주한 뒤에 1980년대 애틀란타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조지아주를 대표해서 연방 하원에 진출했는데요. 워싱턴 정계에서 흑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타계한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흑인 정치 지도자로 꼽혀왔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이 타계한 원인은 뭡니까?
이 암입니다. 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는 싸울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투병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공공장소에 나와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사건 항의 시위대한테 힘을 실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라베마를 떠나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안치된 고 루이스 의원, 앞으로 장례 일정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앞으로 조지아주로 옮겨서 장례와 추모 일정이 이어집니다. 조지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 루이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주도 애틀란타에서 추도식을 치른 뒤에 30일 장지인 사우스뷰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1차 텔레비전 토론회 장소가 바뀌었다고요?
네, 오는 9월 29일 개최할 1차 토론회 장소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옮긴다고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 측이 27일 발표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와 클리블랜드 클리닉 공동주관으로 이 대학의 보건교육 교정에서 열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같은 토론 일정 변경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토론 장소가 변경된 경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는 이 1차 토론회를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인근에 있는 노틀담 대학교에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날 이 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 때문에 토론회 주관 의사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존 젠킨스 노틀담 대학교 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곧바로 이 대통령 후보 토론위원회 측이 대체 장소를 발표한 건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토론 개최지가 변경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언제 또 토론회 개최지가 바뀌었나요?
네, 10월 15일 열리는 2차 토론회를 당초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 교정에서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대학 측이 개최 의사를 철회하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라 이마저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지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은 지난달 이번 토론회를 청중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론회가 몇 차례나 열립니까?
네, 총 3차례 열립니다. 1, 2차 토론회에 이어서 10월 22일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벨몬트 대학교에서 3차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3차 토론회는 아직 장소 변경을 비롯한 변화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선 두 차례 일정이 차질을 빚은 만큼 향후 일정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대선 일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막대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가상전당대회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화당도 주요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계속 앞서 나가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이후 전국조사에서 10% 내외 큰 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있는데요. 이 대선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합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가 높습니다. CNN이 26일 공개한 조사를 보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미시간에서 모두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도 이 가짜뉴스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두 번째 시간으로 2016년 대선과 가짜뉴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2012년 대선과는 다른 의미에서 소셜미디어, SNS가 주목받은 선거였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선에 나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진영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SNS의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2016년 대선에서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문제로 SNS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And that Facebook is ahead of others in terms of making its process transparent. But it's still struggling. Vice News recently posed as all 100 senators.
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뉴스 매체인 버즈피드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짜뉴스 20개 가운데 페이스북 내 공유 반응 댓글 수는 총 871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CNN 방송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주요 전통 미디어에 가장 호응이 많았던 대선 기사 20개의 반응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A recent fake news headline, President Trump signs visa-free travel policy for Macedonia, created quite a buzz in the country.
앞서 버즈피드 조사에 의하면 페이스북에서 이해 대선 기간 특히 흥행한 가짜뉴스 20개 가운데 17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를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테러단체 IS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턴이 IS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됐다. 클린턴 후보는 어떤 연방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등 기사가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resident Trump often hits back at coverage he doesn't like. He's used the term fake news.
이런 가짜 뉴스 공급자는 대부분 애초에 가짜 뉴스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나 정치적 당파성이 강한 블로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웹사이트 순위 집계 사이트인 알렉사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대선 기간 가짜 뉴스들을 발행했던 사이트나 블로그들은 대부분 이해 초나 대선을 한 달에서 세 달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생 매체들이었지만 가짜뉴스를 통해 대선 직전 몇 달 동안 극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두 번째 시간으로 2016년 대선과 가짜뉴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Sarah Bareilles의 Gravity. 당신의 중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놓아달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80년대 초 소값이 마리당 $50로 뛰면서 많은 목축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소 키워서 돈 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를 갖고 있는 목축업자와 양을 가진 목축업자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분쟁까지 일어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내 울타리 안에서 소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1800년대 말에 이르면서 소를 무는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1800년대 중반 미국은 서부로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코타와 유타,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같은 광활한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부로 이동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서부에서 온 정착민들과 목축업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인디언들과 연방정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인디언들을 다루기 위해 잔인한 정책을 썼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원할 경우 그 지역 인디언들을 서쪽으로 계속 몰아내버리세요. 만약 인디언들이 반항을 하고 땅을 지키겠다고 저항을 하면 연방군의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다 쓸어버려도 좋습니다.
1800년대 중반 동부지역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들의 거주지가 주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거주지에 정착한 인디언들을 문명인이라 불렀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 순순히 정착한 인디언들은 문명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별로 저항도 없고 인디언 치고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어서 말썽을 일으킬 염려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대부분 백인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연방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은 넓은 들판을 달리며 살았고 미국산 들소라고 부르는 버팔로를 사냥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기 서부에는 수백만 마리의 들소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은 초원을 따라 들소 사냥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광대한 초원을 달렸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소에게서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우리의 땅과 들소를 빼앗고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우리 사냥터를 통과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백인들은 포장 마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와 오레건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우리는 이 포장 마차를 공격하고 파괴해서 백인들에게 우리의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우리 땅과 들소를 지켜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서부 평원에 도로와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연방군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마차 행렬을 보호했고요. 백인들 또한 인디언 지역에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방군과 서부 초원의 인디언들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때마다 연방군은 더 강력한 무기로 인디언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서부 초원에 살던 인디언들 가운데 일부는 백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산티수라는 부족은 평화를 원하는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산티수족은 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산티 수우족은 미네소타 북동부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티 수우족은 연방정부와의 협정에서 살던 땅의 90%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좁은 지역에서 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연방정부는 해마다 산티 수우족에게 연금을 지불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돈으로 백인 장사꾼들에게서 식량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62년 여름 산티 수우족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약속한 연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식량이나 물건을 살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백인 장사꾼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외상으로 팔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장사꾼은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으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디언 원주민들의 굶주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인디언 주장은 부족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디언들은 상점을 공격했습니다. 인디언을 모욕한 백인을 포함해 많은 장사꾼들이 살해됐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인디언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방위군은 대포를 쏘며 인디언들을 공격했고 수백 명의 인디언들을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저항은 곧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수우족과 샤이엔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붉은 구름이라는 라코타 주장이 이끄는 수우족들은 자신들의 사냥터에서 백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인디언 부족들과 싸움을 하다 보니 양쪽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 인디언들과 싸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하루빨리 평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수우족과 샤이엔족은 연방정부가 내민 평화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클 오엘런이 지역 안보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어떤 의견 냈는지 들어보면서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what he said.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Peacenik, peace는 평화, something-nik 하면 뭐뭐하는 혹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atnik 하면 1950년대 미국의 기성사회에 반발해 사회에서의 성공보다는 방랑생활을 추구하던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No good-nik, no good 하면 좋지 않은, 즉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no good-nik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nik 하면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For a president, 대통령이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평화주의자 면모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비록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as being a soft guy,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으로서 but it is true,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He wants to avoid new wars. 그가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에 집중하며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Example.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1967년과 1971년 전쟁으로 상처입은 그는, 오즈는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peacenik, 평화주의자였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Peacenik, 비슷한 표현으로는 peace lover, peace monger, 그리고 pacify 하면 갈등을 진정시키다, 평화를 부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pacifist 하면 peacenik과 같은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Peacenik, pacifist. 오늘은 peacenik, 평화주의자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내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distance.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